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으시며 9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 오늘 그 주보가 없죠. 제목은 무한히 낮아지시는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러니까 3, 4, 5, 6, 7, 8, 6편의 시편은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해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읽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그러니까 119편은 여러분 알다시피 토라,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긴 시편이잖아요. 그 앞에까지가 보통 애굽 할랄이라고 불리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할랄은 할렐루야 할 때 찬양하다, 찬송하다 하는 거거든요. 루야는 이제 너희는 찬송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섯 편의 찬송은 애굽 찬송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에는 영락 없고 뭐 초막절에도 또는 맥추절에도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많이 불렀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는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잖아요.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때 시작하기 전에 113편과 114편을 읽었어요. 그리고 다 뭐 식사를 마칠 때 마지막 잔이 돌아갈 때 포도주 잔이 돌아갈 때 115, 6, 7, 8 네 편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마가복음 예수님과 관련해서 14장.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연결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26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식사를 마치고 찬미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로 찬미를 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했으니까 115, 116, 117, 118편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저녁에 마지막으로 읽으신 시편이 오늘 이 시편이에요. 13편부터 118편까지, 113에서 118까지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야 그야말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빠져나온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읽으시거나 묵상하시면 좋을 겁니다. 113편은 아홉 구절인데 세 구절, 세 구절, 세 구절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할렐루야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요. 그 첫 번째 4절,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7절, 8절, 9절에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무한히 낮아지셨으니까. 왜 낮아지셨겠어요? 낮은 자를 높이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하는 게 4절부터 9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낮아지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1절에서 세 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나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찬양하라고 외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호와의 굳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등등등.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 때도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뭐라고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니까 그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언제나 그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뭐예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라파 뭐예요? 우리를 연약과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삼마 또 이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속성 그리고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일어났던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인데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계시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세요. 이름을. 이름이 고대 근동에서는 되게 중요한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중요하고 뭐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이름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 거의 하나였어요. 이름과 그 사람의 인격, 이름과 그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야곱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 이런 개념이죠. 또 뭐 나발이 너무 저는 인상적이라서 어리석다 미련. 하여간 진짜 궁금해요. 진짜 그 사람 실명이었는지 어쨌거나.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보여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했을 때 이런 의미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하나 생각해봐. 그냥 무조건 뭐 예수님 찬양 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의 이름들을 생각해봐. 그의 이름들이 가지는 그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이 어떻게 너에게 행하셨고 너희 민족에게 행하셨고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해봐. 묵상을 해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거짓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 찬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단어는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죠. 또는 다윗이 일을 맡겼던 그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대죠. 1차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진실한 신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모두를 부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라는 말이 참 놀랍죠. 종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종놈 그러잖아요. 옛날에. 근데 교회에서 이제 종님이 생겼죠. 예, 목사들을 종님이라고, 종놈이라고 하긴 좀 너무 저기 하니까.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되게 경멸을 받을 수 있는 말인데, 사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예배자들을 가리키는 가장 뛰어난 칭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죽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다, 종이다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지만, 어떤 분과의, 어떤 분의 종이냐, 그럼 다 부러워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 언약관계 속에 있는 종이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있는 언약 백성의 특권과 책임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거는 굉장히 영예로운 칭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자들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수양회에서 그 얘기를 강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왕이면 우리 신하잖아요. 혹은 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우리는 말로만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종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분이 서라 그러면 서고, 그분의 종의 신분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로만 혹은 입술로만 하는 찬송일 수는 없어요. 이거를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멋지게 표현한 이 말이 한 문장인데, 이름은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은 찬양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이 말은 찬양이 삶의 헌신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찬양과 우리의 헌신이 입술만의 찬양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찬양하죠. 그런데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1절에서 함축하고 있다. 어떤 단어로? 종, 찬, 종, 이름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언제 찬양하는가와 어디서 찬양하는가를 얘기해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게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또 3절에서는 장소예요. 해 돋는 데가 어디예요? 동쪽이죠. 해 지는 데가 어디예요? 서쪽이. 동에서 서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3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장소만의 개념 아니죠. 시간도 그렇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때 해가 지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라고 하는 말을 함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로 찬양을 받으셔야 할 초월적이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들 조상들이.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1세기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계셨을 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이 찬송을 밥 먹으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구원사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사건을 그들은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 애굽 할랄이라고 하는 이 찬송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살든지, 저희가 스페인에 가서 살든지, 저희가 알래스카에 가서 살든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호와의 종들인 저희들의 할 바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2절에서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풍성하게 하다,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여러분 충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뒀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채워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 세상을 향해서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선교를 열심히 한다, 어떤 교회가. 또는 어떤 교회가 선교사를 제가 전에 전라북도 어느 교회를 갔는데 신광교회 같아요. 근데 대형교회가 아닌데 선교사를 파송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그만한 사이즈의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게 아니고 파송을 뭐 몇십 가정을 했던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어떻든 이제 설교하러 갔다가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떻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진짜는 뭔가 하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진짜가 될 때, 이거는 세상을 향한 증거가 돼요. 진짜 힘이 돼요. 우리 선교사를 몇 명 파송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힘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충만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인의 명령이죠. 권면이죠. 부름이죠. 1절이죠. 3절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사람이 문자적으로 우린 이거 읽어야 될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돋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내내 찬양할 것이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제한된 공간이 아니고요. 예배당에 와야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야만 뭘 하는. 그리고 제한된 그 시간에만 하는, 하루 종일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찬양할 이유를 4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는데, 4절부터 6절은 뭐라 그랬어요? 높으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하는데, 여기 높다는 말을 두 번 쓰고 있죠. 첫째는 모든 나라보다 높다. 두 번째는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근데 모든 나라보다 높다는 것은 뭘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를 생각했겠죠. 역사 속에 많은 강대국들과 제국들이 있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으로 숭배받기를 원하고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에게서 자기들을 구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 애굽, 그 강성한 나라 애굽보다 높으신 하나님이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가장 높은 하늘보다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초월적으로 묘사하는 어떤 방식이죠. 하나님은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신 거죠. 근데 그의 영광은 이 세상에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 세상의 피조물의 영광은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5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높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죠.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는 높은 곳에 앉으셨다고 5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뭐 앉으시거나 그러지 않죠.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러는 건데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보좌를 놓으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앉으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6절을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러니까 하늘보다 높으셔서 그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모든 나라보다도 높으신데 거기에 보좌를 펴고 앉으셔서 통치를 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천리 안으로 다 보실 수 있는데 그분이 스스로 낮추셔서 이렇게 표현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린 아이가 있으면 어린 아이에게 너 일로 와봐 어디가 아파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를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어떤 음식점에 그런 음식점에 언젠가 한번 가본 기억 같은 게 나는데요. 그 주문을 받는 사람이 테이블 옆에 무릎을 약간 꿇으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마 비쌌을 거예요. 근데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게 이제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아니 또 이렇게 저도 좀 낮추면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7절, 8절, 9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4절, 5절, 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7절, 8절, 9절에 오면 우리에게 오셔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7, 8, 9절에서 말합니다. 7, 8절을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스스로 낮추셨는지를 설명하죠. 스스로 낮추신 이유를 알고 보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존귀한 자들처럼 그들을 높이 일으켜 세워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희는 먼지더미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거름더미에 그냥 아주 똥통에 빠져있는 궁핍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그 업신 여김을 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먼지구덩이에 있었고 거름더미에 그냥 눌려있던 거기서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던 인생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냥 맞아서 죽든 말든 그냥 일하는 기계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시절 어떤 존귀한 사람도 자기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들이었던 어떤 사람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 스스로 낮추셔서 나를 보려고 여기 6절에서 천지를 살피시고라고 했는데 천지를 살핀다는 거는 큰 것만 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전이에요. 정말 7절로 가면 가난한 자를 살피겠다는 얘기예요. 궁핍한 자, 업신여김받는 자를 살피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들어세우시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그들을 높이 올리시겠다는 얘기죠. 한나가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읽은 7절 8절은요.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식을 구하잖아요. 이제 불임 가운데 있다가 자식을 구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 정확하게 거기서 갖고 온 9절입니다. 한나의 노래에서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이렇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한나는 누구예요? 자식이 없어서 슬피 우는 참 슬픈 여성이죠. 고대에 여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요 절망이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게 뭐 남자한테 뭐 원인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없죠. 그냥 수치요 절망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슬피 우는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그녀의 품에 안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쁨에 찬 어머니가 돼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나의 기도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인생으로서 가장 수치와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여인을, 슬픈 여인을 돌아보셔서 그 여인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자녀를 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민족의 큰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 인생의 아주 소중한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한나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비천한 자를 어떻게 존귀하게 대접하시는가,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 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예 이게 한나의 기도인 줄 모르고 읽은 사람들에게도 9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구약성경에 보면 불임의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부터 시작을 해서 참 많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크나큰 고통이고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이 이제 히브리 말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사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하는데, 아람어로 번역을 해도 직역을 하면 이게 어려우니까 잘 못 알아듣으니까 설명까지 붙여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 탈굼이라고 그래요. 그 탈굼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이 여인을 그냥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걸 설명을 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지금 입장이다. 나라가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는 다 이렇게 정말 수치를 무릅쓰고 이 땅에 와 있는데, 포로로 와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70년이라는 세월이 희망을 다 접게 만드는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패망한 민족, 아무 희망도 품을 수 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교회의 회복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또 읽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 교회가 정말 얼마나 형편없이 짓밟히고 박해를 받고 정말 교회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행하심과 그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을 묵상하고 우리가 읽을 때 이 시인의 논리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찬송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찬송가를 펴놓고 찬송을 부른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사라지고 있다면 삶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근심과 좌절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편 시인의 논리를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결국에는 이것은 출애굽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걸음더미가 아니라 정말 피비린내가 나도록 맞고 죽어야 하는 우리 존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그 묵상이 우리의 삶에 스며든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일 세상 일에 우리들이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것들이 나를 압도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 현실이 나를 압도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현실이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시인이 1, 2,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나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느낄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아 정말 뭐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쓸 필요가 없는 말들이지만 뭐 폭삭 망했다, 망했다 뭐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비참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먼지더미 속에 가난한 자, 걸음더미 속에 궁핍한 자처럼 말이죠. 이렇게 절망에 붙잡혀서 외로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달콤한 약속이죠. 왜?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나를 구하러 오시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낮은 자를 낮은 나를 높이고 가난한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게 복음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먼지더미, 걸음더미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고 내가 그렇게 비참을 무릅썼던 적이 있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우리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 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비참함이나 실패는 절망의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절망의 조건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죠. 왜냐하면 무한히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은 너는 너무 비참하고 너는 너무 한심하고 너는 너무 더럽고 너는 너무 거름더미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냉담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높이 계셔서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냉담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사 당신 자신이 내려오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데렉 키드너는 이 113편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그 이 말이 좋더라고요. 그대로 영어로 Nothing too great for him. No one too small.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위대한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사소하고 작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근데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돌보지 않을 만큼 사소하고 작은 존재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개천에서 욕 난다 그랬는데 요즘엔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기울어진 운동장은 다시 안 기울어진 다시 원상복구 안 된다고. 근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고정되어 버린 인간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보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은 일어나요. 결국 일어나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내 태에 얻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마리아의 송가라고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장 49절 이하에 제가 읽을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세상에 이 고정된 이 흐름을 다 뒤엎으셨다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은 무한히 낮은 자들을 보시면서 스스로 낮추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성육신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의 스스로 낮추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출구가 없을 만큼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 영원히 찬양하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여 주신 방식을 우리가 안다면 거름더미에 있는 나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돌보신다는 사실, 나를 건지시려고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위대한 존재가 없다면 우리가 건방지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굽신굽신거리니까 굽신거리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